6. 예수님이 배반자를 암시하심. 요한복음서 13장 21절에서 30절, 마태오복음서 26장 20절에서 25절, 마르코복음서 14장 17절에서 21절, 루카복음서 22장 21절에서 23절. 배반자를 아시는 주님. 예수님의 최후의 파스카 만찬 자리에는 배신자 유다스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절 참조. 예수님은 유다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유다스의 역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체포되시는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둘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차마 유다스의 배반을 말하기가 어려워 마음이 극도로 산란해지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벌어질 장면이 눈앞에 떠오른 예수님은 너무나 침통하여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듯 그 장면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계속하시면서 느닷없이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고 비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14장 18절 참조. 사도들의 반응.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사도들은 주님이 누구를 지칭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여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2절 참조. 각자 자기의 결백을 확신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속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였습니다. 따라서 각기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물으며 남을 의심하고 저마다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6장 22절 참조.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배신자 유다스가 자신의 음모를 마음속 깊이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사도들은 아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반문하지도 않았고 그런 자가 누구인지 캐묻지도 못하였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넋이 나갔던 것일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오랜 경험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도 꿰뚫어 보시고 함부로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속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이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저마다 겸손하게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독백하는 것처럼 중얼거린 것입니다. 배신자에 대한 암시.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셔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6장 23절, 마르코복음서 14장 20절 참조. 그 당시 식사는 대접에 담긴 과일 소스에 빵을 찍어 먹었습니다. 이러한 공동 식사는 그 참석자들이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측근자인 유다스의 배신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마태오와 마르코 복음사가가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시편 41편 10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기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배신자를 명백히 가리킨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배신자의 이름을 알았다면 그 자를 바로 추방하려는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복음서를 보면 유다스가 혼자 밖으로 나갔을 때 다른 사도들은 그가 왜 나갔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9절 참조. 어느 성서학자는 예수님이 앞서 하신 말씀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 가운데서 배신자가 나온다 라는 뜻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마르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셔 먹는 사람이다 라는 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14장 20절 참조.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참조.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마태오 복음서 26장 24절, 마르코 복음서 14장 21절 참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는 소중한 인생을 불행으로 가는 일에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스를 저주하지도 단죄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그가 처한 불행한 상황을 확인하실 따름입니다. 유다스의 반응. 유다스가 능청스럽게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26장 25절. 예로니모 성인은 이러한 유다스의 반응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유다스는 자기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의 욕심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다른 사도들처럼 말하였다. 예수님은 유다스의 물음에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응답하셨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26장 25절.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라는 표현이 부정인지 긍정인지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긍정의 표현으로 보고 맞다, 내가 배신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마태오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말투이면서도 절묘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가까이 있는 유다스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누가 배신자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3절에서 29절 참조. 만찬 장면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유다스가 앉았던 자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다스가 앉은 자리는 집주인의 자리였습니다. 유다스는 예수님 일행의 생활비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다스는 예수님 옆에 가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지막한 음성을 유다스만이 들었다는 해석이 그럴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궁금증.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되던 파스카 만찬 중에 섬찟하게도 주님이 배반자를 암시하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한 심정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열정적인 베드로는 배반자가 누군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배반자를 알아내어 어떻게든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시 식탁에 자리 잡은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에 자리 잡은 제자는 머리가 예수님의 품에 바싹 다가가 있어서 마치 그분의 품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이 제자는 예수님께 쉽게 또 조용히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친근하고 꾸밈 없는 정다운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품에 기대어 있다는 표현은 어떠한 관계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베드로가 속삭이듯 눈짓으로 요한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도 요한의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눈짓을 하며 작은 소리로 그게 누구지 하고 속삭입니다. 아마 요한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요한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쉽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복음서에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뜻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는 요한 복음서에 여러 번, 그것도 중요한 일화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한나스 대사제의 저택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저택에 들어간 제자, 요한복음서 18장 15절 참조.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서 있는 마리아와 모자 관계로 맺어주시는 제자, 요한복음서 19장 26절에서 27절 참조.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베드로와 함께 빈 무덤으로 뛰어간 제자가 이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절에서 10절 참조.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개의 경우 이 제자를 공관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 사도와 동일시합니다. 하여간 이 제자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그 어느 제자보다도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제자들 가운데 이 사람만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 빈 무덤에 달려가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등장하는데 그 장면에서는 이 제자와 베드로가 마치 경쟁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절에서 10절 참조. 빵을 적셔서 주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의 눈짓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질문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머리를 예수님 쪽으로 조금 가까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가만가만히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속삭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5절. 예수님은 배신자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아넘길 자다 하고 암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6절 참조.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유다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사탄에게 잡힌 유다스. 사탄은 유다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이끌고 그 계획을 실천하도록 굳힘으로써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유다스에게 치명적인 때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유다스가 사도들의 무리에서 떠날 것이므로 사탄은 배신자의 영혼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다스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 양심의 끈도 끊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비통하게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7절. 유다스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8절 참조.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참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사도들은 유다스가 주님 일행의 생활비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9절 참조. 배신자는 예수님이 주신 빵 조각을 받아 먹고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0절 참조. 요한복음사가는 때는 밤이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0절.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표현입니까? 참으로 암흑이 광명을 가리고 허위가 진리를 압도하는 깜깜한 악의 세계를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어두움과 거짓이 판치는 깊은 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밖은 짙은 어두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다스는 그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